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1시에 958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86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53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25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11과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3월 18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41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4, 15절. 세상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전쟁, 살인, 각종 범죄, 부도덕, 자연재해, 전 세계적 전염병,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부패 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과 가족들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생존을 먼저 걱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확실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일상의 관심 대부분을 차지한다. 빚을 갚고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의식주도 필요하다. 산상수훈에서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언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 33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성경의 원칙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시험의 때는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시험의 때에 바로 서도록 할 때임을 생각해 본다. 행하기. 어려운 때에 충성되기 위하여 오늘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그대는 위기의 때에 무엇을 의지하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2. 내가 사람의 도움보다 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3.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계수한 것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4. 내가 가진 것을 오늘 모두 다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을 무엇에 사용하시겠습니까? 5. 세상에 있는 것들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6. 매매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정적 원칙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해줍니까? 7.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성경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없어질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의 것에 충성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죄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져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리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집착과 염려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행과 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 저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다툼이 있는 걸까? 인간이 사는 데에서 다툼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툼으로 인해서 이 다툼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다툼을 서로 해결하려 하고 안아주려 하고 또 문제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품을 수 있는 집단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청년들을 볼 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어른으로서 해줘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라고 구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청년들의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교제를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서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결국은 더 크게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면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겉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거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되고 회복시켜줄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예,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 후일까? 예수께서 모든 백성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봤더니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산상수훈은 실제로 보여주시는 건데요.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리라고 하는데 이 누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마도 이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실행하는 백부장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시려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백부장이 종을 향하여 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종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종을 사랑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종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백부장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백부장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라고 말할 만큼의 큰 믿음을 가졌는데 이 백부장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바로 노마를 대표하는 어떤 지위의 이름인데요. 이름이 로마 사람이었던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는 그들에게 있어 정말 원수와 같은 존재인데 그들 중에 대장인 백부장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행동을 보면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나아가 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는 자신이 직접 나아가지 않고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이미 그에게 믿음을 주고 있었고 또 모든 병을 고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도 고칠 수 있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 당시 어땠나요? 유대인들은 형식적이겠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 자기보다 유대인들은 종교가 우수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방법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한 존재이고 유대 장로들이 나아가서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오늘 이 장로들과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이 장로들과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의 소원에 대해서 장로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조차도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어줬고 그러니까 고쳐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이 믿음을 받아들였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보면 백부장은 이제 벗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이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는 벗들을 보냅니다. 왜 벗들을 보냈을까요? 벗들은 또 왜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가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일도 아니고 백부장의 종의 일인데요. 그만큼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을 깊이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정말 간곡히 부탁하여서 이 종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할 만큼 간절하게 부탁하여서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왜 크다고 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더라도 병이 낫겠다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기이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쫓는 무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보지도 이 이방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음을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알리시고 싶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손을 얹어야 나을 것이라는 믿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하인의 병이 비록 죽을 만큼의 큰 중병이 들었을지라도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큰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종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 이미 다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요. 또한 말씀이 물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능히 이룰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이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러한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라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사실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이런 요청을 하였을 때 당당하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도와준 사람이니까 그 행위를 봐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집의 더러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이제 제가 보낸 이 사람들을 봐서라도 제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적용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에게 또 이 말씀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기도의 오직 이 백부장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교회를 지어주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이 나을 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또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주님,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끄러운 선지자, 이런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가 참 선지자이며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또 선생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망케 할 이단을 스스로 끌어들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는데 그가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람의 이름은 성경에 꽤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름들이 부정적인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여기 발람의 이름이 기록된 몇 구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미가서 6장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록의 말씀들은 모두가 부정적이고 실패한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기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교회는 당시 교회들의 상황과 지구 역사에 등장하는 기독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이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였지요. 그런데 여기 발람의 이름은 바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인가? 버가모 교회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AD 313년부터 538년까지를 상징하는 교회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일곱인의 계시에서는 세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검은색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계시는 서로 평행구절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로 상징된 AD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검은색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이라는 표현과 검은색 말 모두 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표현입니다. 당시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특별히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로의 개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드라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황제도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당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도미시안 황제 때 반모순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의 지하묘지인 카타콤베에 들어갔습니다. 잡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노예선을 타거나 사자나 짐승의 밥으로 검투장에 불려나갔습니다. 원형 경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AD 100여 년부터 313년 사이에 그 핍박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를 요한 계시록에서는 서문학교의 시대로, 붉은 말의 시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시대이지요. 그러다 보니 로마 정부에서는 이들을 향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대타협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대신에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대신에 당시 기독교인들의 예배일이었던 토요일 대신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예배일인 일요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안은 기독교인들의 대단한 호기심과 구미를 당기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당해온 수많은 핍박들을 떠올려 보면 이 정도야 타협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인 일요일에 모든 노동을 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가슴 누리던 신앙생활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리스도라는 그 말도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쉬워졌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시대를 발람의 교훈에 비유하고 암흑을 상징하는 검은색 말로 표현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협의 산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예배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타협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인 태양의 날 일요일로 변경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야흐로 종교 대타협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리는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충실히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야말로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타협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참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정들었던 고향과 가족, 친척, 친구들을 떠나 알프스 깊은 산속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을 왈덴스인이라고 부릅니다. 왈덴스인들은 자신들의 참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알프스 깊은 산속 피드몬이라는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발람을 이런 부정적인 사람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했는가? 도대체 발람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가?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야기 대략을 정리해보자면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을 정복한 후에 모압 부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압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모압의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이웃 나라들이 차례로 정복당하는 것을 보면서 불길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매우 친했던 당시의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민수기 22장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리고 특별히 모아방 발락은 미디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 6절 그가 모아방 발락이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의 신하들은 왕의 이 편지를 들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는 선지자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배도와 탐욕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런 모습을 미리 알고 있었던 모압왕 발락이 신하들에게 재물을 듬뿍 안겨 보냈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 들고 찾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왕의 부탁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발람은 그들을 즉각 돌려보내지 않고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발람을 찾아온 사람들을 발람은 그냥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발람의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좌 선지자 439쪽에 보면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반대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발락 왕의 사신들을 즉각 돌려보내야 함을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멈칫거렸습니다. 이혼의 신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기 집에 이후하도록 발람이 강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강력히 요청한 것입니다. 감히 위험하게도 유혹과 장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습니다. 사신들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람이 거만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사신들이 내어놓은 값진 뇌물들과 부귀영화가 그의 탐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신들을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자 마지못해 다음날 아침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발람에 대해 표현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탐욕의 죄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탐심을 가지고 사탄은 발람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람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간 발락의 신하들은 왕에게 발람이 동행을 거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사신들을 발람에게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청컨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짐짓 양심적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한 척 하면서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준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왕의 오를 듣고 싶은 생각이 물리밀 듯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왕의 신하들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요청했습니다.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밤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양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20절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이미 읽으셨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작정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허락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은 드디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달려갑니다. 가면서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비록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타고 가던 나귀에게 창피를 당했지만 그것들도 발람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극진한 환영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신당에도 쫓아갔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끝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발락 왕이 세 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승리하고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발람의 입술에 담과 같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로 7절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배신자 발람의 입술을 빌어 모압의 멸망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간 발람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락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계책을 발락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의 음탕한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석시켜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거기에 남아 친히 그 일이 성공하도록 조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악마적인 계획이 성공을 거두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사이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사 13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은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발람이 원하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원하던 죽음은 민수기 13장 10절에 보면 나는 발람은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발람도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심이, 욕심이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탐심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유혹을 뿌리시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당대 유명한 술사였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변에 그의 명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만일 발람이 그들을 저주한다면 모압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높은 신하들을 시켜 든든한 복채를 들고 가겠습니다. 그 정도면 발람이 충분히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발락의 신하들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발람은 단번에 그 제안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탐심에 눈입은 발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허락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의 청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탐심을 제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를 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가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선 발람이 길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발람은 그때라도 뒤돌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탐심에 눈이 멀어버린 발람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꾸역꾸역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십시오. 하지 말라 하시면 멈추십시오. 그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발람은 발락의 뇌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뇌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삭스는 그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롯 유다와 더불어 부끄러운 선지자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선지자 발람을 통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